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얀마가 자국 내에서 외교관 신분으로 활동하던 북한인을 추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미얀마는 최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 제재 결의 이행 보고서에서 추방된 북한인이 양곤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2등 서기관으로 일하던 김철남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김철남이 안보리 제재 대상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소속으로 알려졌다며 그와 그의 가족이 지난 6월 9일 미얀마를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도 자국 내 북한인 군사 전문가와 업체 관계자들을 추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은 오늘 우간다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고 우간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유엔 아동기구 유니세프는 미얀마에서 지난 8월부터 일어난 유혈 사태로 약 60만 명의 로힝야족이 방글라데시로 탈출했다며 이들은 현지 난민 캠프에서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서 난민 캠프에 너무 많은 인원이 수용돼 있는 데다 불결하고 식량 공급과 위생 상태에 큰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니세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주간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로 피신한 로힝야족 난민 중 58%가 어린이들이며 이들은 5명 중 1명이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앤서니 레이크 유니세프 총재는 로힝야족 난민 어린이들이 봐서는 안 될 참혹한 상황을 목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난민들이 깨끗한 물과 음식, 위생과 보건용품 등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매년 약 900만 명이 대기와 수질, 토양오염과 화학물질 등으로 인해 조기 사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제적인 의학전문단체인 렌칫 환경보건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사망자 6명 중 1명에 달하는 900만 명이 기대수명보다 일찍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대기오염으로 숨진 사람이 650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수질오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180만 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일터에서 발생한 수질오염으로 숨진 사람은 80만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고서는 공해로 인한 사망자 중 92%가 저소득 혹은 중위소득 국가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발이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는 인도와 파키스탄, 중국, 방글라데시 등에서 사망자 수가 많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의 지원을 받은 시리아 민주군은 오늘 이슬람 수니파 무장세력 IS의 상징적 수도였던 시리아 라카를 완전히 해방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타살 실로 시리아 민주군 대변인은 오늘 열린 라카 해방 기념 행사에서 이는 IS에 대한 역사적 승리며 IS는 처참히 패배했다고 말했습니다. 시리아 민주군은 라카의 행정과 관리를 민간에 인계했으며 계속해서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S는 2014년 라카를 장악한 이래 이 도시를 근거지로 각종 테러와 군사작전을 벌여왔습니다. 현재 일부 IS 세력은 인근 유프라테스강 계곡 남쪽과 동부 데이엘르즈 주변에 은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슬람 수니파 무장세력 IS 지도부가 시리아 라카를 빼앗긴 뒤 터키로 잠입했다고 국제감시단체가 어제 밝혔습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IS 지휘부 일부가 지난 몇 주간 자신들의 상징적 수도였던 시리아 라카와 디에르 엘조르 등에서 터키로 피신했다며 이들은 피신을 위해 2만에서 3만 달러 상당의 뇌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단체는 정확한 인원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터키 정부 역시 아직까지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미국의 지원을 받은 시리아 민주군은 지난 17일 라카 전 지역을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직 대통령들이 최근에 미국 정치 상황을 우려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어제 한 민주당 후보 유세장에서 분열과 공포의 정치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과거 분열의 정치를 예로 들며 지금은 21세기지 19세기가 아니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도 같은 날 열린 한 토론회에서 편협함과 백인 우월주의는 어떤 형태든 미국의 신념에 반하는 신성 모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8월 버지니아주 샬럿스빌에서 발생한 백인 우월주의자들에 의한 폭력 사태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밝혀 비난을 샀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0일 금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미 남부 미시시피주에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딴 학교가 등장할 예정입니다. 원래 이 학교 이름은 남부연합 대통령을 지낸 제퍼슨 데이비스 장군의 이름을 딴 데이비스 초등학교인데요.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이 학교의 이름을 바꾸기로 결정하고 직접 투표를 통해 바락 오바마 초등학교란 이름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사실 미국엔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딴 학교가 이미 여러 곳이 있는데요. 이번 데이비스 학교의 경우 지난 8월 버지니아주 샬럿츠빌에서 발생한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폭력 시위 이후 일어난 결정이라서 더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샬럿츠빌 사태 이후 남부연합 상징물을 철거하거나 남부연합을 이끈 장군들의 이름을 딴 도로나 학교명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 내 최소한 109개 학교의 이름이 남부연합 지도자의 이름에서 따왔고 이들 학교의 4분의 1은 재학생 대다수가 흑인이란 점에서 앞으로 이런 변화의 움직임은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영상 17도의 맑은 하늘 보이고 있고 낮 기온은 23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죠. 주말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12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23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밖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밖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9도에서 21도, 신의주는 10도에서 20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9도에서 23도, 함흥 7도에서 23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7도에서 19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오늘 첫 곡은 Simply Red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아직까지 날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앞으로도 날 절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라고 노래하는 If You Don't Know Me By Now 들어보시죠.
Just trust in me like I trust in you. As long as we've been together, it should be so easy to do. Just get yourself together. Oh, we might as well say goodbye. What good is a love affair when you can't see eye to ey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예, 이번 주말 일본에서 중의원 총선거를 실시합니다. 예, 당초 약진을 기대했던 야권이 분열된 상황이라서 예,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집권 세력이 무난하게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군이 독도 방어 전단 부대를 창설할 계획이라고 밝히자 일본이 반발하고 나섰고요. 이어서 로힝야 난민 어린이 가운데 상당수가 고아여서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자, 일본에서 국회의원 총선거를 실시하는군요.
네, 오는 일요일 일본 전역에서 중의원 총선거 투표가 진행됩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달에 중의원을 전격 해산시킨 데 따른 이 조기 총선인데 선거 전 초반에 야권에 신당이 생기면서 집권 세력이 고전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투표일을 이틀 앞둔 현재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 그럼 집권 세력이 유리한 상황이 됐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 니혼 게이자 신문이 어제까지 사흘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요. 이번 총선에서 전체 465석 가운데 연립 정권을 구성했던 자민당과 공명당이 300석 이상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아베 총리가 이끄는 집권 세력이 크게 이기는 걸로 나온 건데요. 일본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이 자민당 단독으로도 이 과반수인 233석은 무난하게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자민당과 집권 세력이 이긴다고 가정하면 그 의미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예, 개헌 한 가지로 요약됩니다. 아베 총리는 오래전부터 헌법 개정을 정치적인 수건이라고 표현해왔는데요. 이번에 중의원을 전격 해산시키고 조기 총선을 치르는 것도 의회 내에 개헌 지지 세력을 넓히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큰 걸로 풀이됐습니다. 일본 언론은 자민 공명, 연립 여당과 보수 야권의 개헌 지지파 예상 의석수를 모두 합치면 이 개헌 발의 요건인 전체 3분의 2 의석, 이 310석을 가볍게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헌법을 어떻게 고치려는 걸까요?
예, 일본 헌법 구조의 1, 2항을 손질하기 위해서 아베 총리와 자민당이 오래전부터 노력해왔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1항은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무력 행사는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 영구적으로 포기한다고 돼 있고요. 2항에는 이를 위해서 육해 공군과 그 밖에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일본의 군대 보유를 금지한 것이고요. 이것을 이른바 평화헌법이라고 부르는데요. 2차 제전을 일으켰던 일본이 패전 직후에 미군이 주도하는 연합국 사령부와 협의로 제정했던 조항입니다. 이걸 바꿔서 일본을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로 만들자는 게 아베 총리와 집권 세력의 목표입니다.
네. 자, 그럼 평화 헌법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바꾸겠다는 겁니까?
예, 당초 일본 집권 자민당은 이 9조 2항을 완전하게 삭제하는 개헌안을 마련했었는데요.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2차 대전 피해국들이 이 군국주의를 되살리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 내부에서도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았는데요. 이 자민당은 이 9조 1, 2항을 그대로 놔두되 이 특정 조항이나 개념을 더하는 이른바 가헌, 구상을 통해서 이 평화헌법 폐지 논란을 빗겨가기로 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지난 5월에 헌법 기념일에 맞춰서 아베 총리가 일본 자위대의 헌법적 근거를 추가하는 내용을 넣어서 이 사실상 군대로 전환하는 헌법 개정 방향을 제시했고요. 이 자민당은 이런 내용을 이번 총선 공약에 포함시켰습니다.
네. 자, 일본 집권 세력은 벌써부터 이 선거 이후를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 일본 집권 자민당은 다음 달 1일 이 총리 지명 선거를 비롯한 주요 안건 처리를 위한 중의원 특별국회 소집을 추진 중이라고 오늘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 총리 지명 선거 직후에 총리는 곧바로 개각을 단행하고요. 이 중의원도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요미우리 신문은 5일부터 진행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위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새 내각을 빨리 꾸릴 필요가 있어서 이 자민당 측이 서둘러서 시간표를 짜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이번에 새롭게 구성되는 일본 중의원 어떤 조직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일본 의회는 미국처럼 상하 양원으로 구성되는데요. 상원을 참의원, 하원을 중의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상원이라고 참의원의 힘이 더 센 건 아니고요. 오히려 중의원 권한이 더 큽니다.
네.
이 법안 심의 과정에서 양원의 의견이 다를 땐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 의결하면 통과시킬 수 있고요. 이 총리 지명 선거도 양원이 함께하지만 이 최종 결정 권한은 중의원에 있습니다. 이 중의원 임기는 4년이고요. 총리가 언제든지 해산시키고 새로 선거를 치를 수 있습니다.
네, 지구촌원의 다음 소식입니다. 자, 한국군이 이 독도 방어 전담부대를 만든다고요?
네, 한국 해병대가 섬 지역을 전담하는 전략 도서 방위 사령부와 함께 이 독도, 일본에서는 다케시마라고 부르는 섬을 방어하기 위한 울릉 부대를 창설합니다. 이르면 내년, 늦어도 2020년까지 새 부대 편성을 마칠 계획인데요. 한국군 당국은 어제 국회 국정감사 업무 보고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히면서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상륙 전력 증강에 따른 선제적인 대비책을 강구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중국과 일본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했는데 일본 측이 즉각 항의했다고요?
네,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오늘 강요회의 직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 한국군의 독도방어부대 창설은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일본 당국은 이날 주한 일본 대사를 통해서도 한국 측에 공식 항의했는데요. 이 울릉부대 창설 계획에 대해서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일본 입장에 비춰서 받아들일 수 없는 조치라면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힌 것으로 산케이 신문이 전했습니다.
네. 자, 일본에서는 다케시마라고 하는 이 독도를 두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8월 이 다케시마 영유권을 공식 명기한 2017년판 방위백서를 발표했는데요. 일본의 고유 영역인 다케시마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채로 존재한다고 이 백서에 적었습니다. 이 다케시마, 이 한국에서 독도라고 부르는 이 섬을 한국이 현재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지만 일본이 언젠가 되찾아야 할 땅이라고 일본 정부 공식 문서에 규정한 건데요. 이 백서를 공개한 직후에 한국 측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면서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두 나라 국방 당국 간의 문제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6월에는 일본의 교육 교육을 담당하는 문부 과학성이 오는 2020년부터 일본 소학교와 중학교 교육과정에 적용될 새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 이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을 포함한 영토교육 강화 내용을 공개했고요. 이에 대해서 한국 외교부가 즉각 철회를 역시 요구했습니다. 이 같은 일이 있었던 직후에 진행된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당시 일본 외무상과의 통화에서는 이 독도, 이 다케시마 영유권 문제와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 이행 등을 놓고 이 두 나라 사이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일본은 이 세계 각국에서 여론전도 진행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독도, 이 다케시마를 둘러싸고 한반도와 일본 열도 사이에 있는 바다를 한국에서는 동해라고 부르는 반면에 일본에서는 일본해라고 지칭하는데요. 지난 6월에 일본 정부는 한국 주장처럼 동해나 독도라고 표기된 지도나 자료가 있으면 신고하라는 게시물을 세계 70여 개국 재외공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 같은 일본의 활동을 도발로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최근 국제사회 현안 중 하나인 로힝야족 사태에 대해 언급했군요.
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최근 미얀마에서 이슬람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을 상대로 자행되는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서 미얀마 군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난 수요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강연에서 말했는데요. 특히 최근 지역 내에서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 심장을 찢는 것 같은 끔찍한 일이라면서 미국은 이 같은 현실에 지극히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로힝야족 요즘 언론에서 참 많이 등장하는 말인데 어떤 사람들인지 좀 짚어주실까요?
이 로힝야족은 불교 국가인 미얀마의 서쪽 이 라카인주를 중심으로 살고 있는 이슬람 계열 소수민족입니다. 미얀마 정부는 역사적인 배경을 들어서 이들을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이 방글라데시에서 넘어온 불법 이민자들로 간주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랫동안 갈등이 계속돼 왔습니다. 네. 그러다가 지난 8월에 이 로힝야 무장 세력이 이 라카인주에 있는 경찰서 등을 습격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미얀마 정부가 대대적인 토벌 작전에 나서면서 유혈 충돌이 시작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대규모 난민 사태가 발생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인 사망자가 속출하고 미얀마 군인들이 이 로힝야족 마을을 불태우는 바람에 국경을 넘어서 이웃나라로 피신하는 로힝야족 행렬이 이어졌는데요. 유엔과 인도주의 단체들은 이 미얀마 정부군의 대응을 인종청소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웃 나라 중에서도 특히 이 방글라데시로 난민들이 가장 많이 몰리고 있다고 하죠.
맞습니다. 이 유엔에 따르면 이번 사태가 불거진 8월 25일 이후에 미얀마를 떠난 로힝야족이 60만 명이 넘는데요. 그 가운데 80% 이상이 방글라데시로 대피했습니다. 대부분 부모를 따라서 피난길에 나선 어린이들이고요. 그 어린이들 중에는 상당수가 이 부모를 잃었습니다. 현재 방글라데시 정부가 이 로힝야 난민 수용소에 수용 중인 이 고아들의 신상을 파악하고 이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등록 작업에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방글라데시 사회복지당국은 현재 고아들이 1만 5천 명 정도나 되는 걸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이 추가적인 구체적 정보가 없고 또 현지에서 확인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 아이들의 구두, 이 말로 하는 진술에 의존하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엔
네.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현재 방글라데시 정부의 고아로 등록된 약 1만 5천 명 가운데 이 절반 정도 가 이 방글라데시 사회보장부의 자료망에 저장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현재 방글라데시 정부가 만들어 놓은 이 임시 수용소의 상황도 아주 열악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로힝야족 난민들은 대부분 방글라데시 남부의 남부 지역에 임시 수용돼 있는데요. 식료품과 식수, 의약품도 충분치 않은 데다가 부모와 함께 있는 어린이들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아들이 많기 때문에 성폭력을 비롯한 또 다른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때문에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인도주의 단체들이 촉구하고 있는데요. 현재 방글라데시 정부가 고아들을 위한 수용소 건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도움 없이는 힘이 부족한 현실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어제 연방 상원에서 예산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공화당이 추진하는 세제 개혁안이 실현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전쟁 미망인 사이의 전화 통화 내용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존 켈리 대통령 비서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했습니다. 미국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아이들의 TV와 영상 미디어 노출 시간이 차이를 보인다는 보고서 내용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연방 상원에서 2018년도 예산 결의안이 통과됐군요.
네, 어제 저녁에 표결이 있었는데요. 찬성 51대 반대 49로 통과됐습니다.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전원은 반대했고요. 공화당 쪽에서는 랜폴 의원만 빼고 모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네, 자 이번 예산 결의안 통과 여부가 참 어느 때보다도 눈길을 끌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번 예산 결의안이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추진하는 세제 개혁 법안을 단순 과반으로 통과시킬 수 있게 규정했기 때문에 이 해당 결의안 통과 여부가 큰 관심사였습니다.
네, 자 단순 과반수라면 상원이 100석이니까 51표만 나오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 상원의 공화당 의석이 52석이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원래 이 세제 개혁 법안을 일반 절차로 처리하면요, 찬성표를 60표 이상 확보해 놓아야 통과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현재 의석 분포상 통과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세제 개혁 법안을 단순 과반수로 처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자,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에 이 세제 개혁안을 발표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을 다시 좀 짚어볼까요?
네, 세금을 깎아주고 과세 항목을 단순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 중요한 내용으로는요, 현재 7단계인 개인 세율표를 3단계로 조정했습니다. 또 기업에 매기는 세금률, 법인세율을 기존 35%에서 20%로 대폭 감축했고요. 그 밖에는 상속세와 주정부나 지역정부에 낸 세금을 공제해주는 항목을 없앤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런 세제 개편 방안들이 이번에 확정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이제 의원들이 이제 따로 모여서 세제 개편안을 법안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 결의안 통과로 나중에 나올 세제 개편 법안이 단순 과반수로 통과될 수 있게 돼서 이 공화당의 세제 개혁 노력이 실현될 가능성이 더 커진 겁니다.
네, 사실 건강보험 제도 개혁이나 이민 제도 개혁 등은 참 이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추진하던 역점 사안들인데 그동안 진전이 없었거든요. 자, 그런데 드디어 이 세제 개혁 부분에서는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커진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예산 결의안이 통과된 뒤에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이 결의안 통과를 칭찬했습니다.
Tonight we completed the first step toward replacing our broken tax code by passing a
미국의 왜곡된 세금 제도를 대체하는 데 있어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면서 이번에 미국이 실패한 세금 제도를 고칠 정말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맥코넬 대표는 강조했습니다.
네, 백악관 쪽에서도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어젯밤에 성명이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 결의안 통과를 칭찬했다면서 이로써 행정부가 추구하는 친성장, 일자리 창출 정책을 진전시키는 데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성명은 평가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이번 결의안이 의료보장제도 축소와 부자들을 위한 세금 감면으로 이어질 역겨운 예산안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또 진보 성향을 가진 무소속 의원이죠. 버니 샌더스 의원도 이 결의안이 형편없고 잔인한 예산안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이 예산안 편성 작업이 이제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네.
하원에서 이미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번에 상원에서 나온 결의안을 두고 이제 협상을 해서 단일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원 결의안을 하원이 그냥 받아들이면 하원에서 바로 이걸 표결에 붙일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뭐 생각보다 빨리 단일안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그러면 완전하게 끝인 건가요?
더 아닙니다. 이 단일안 예산 결의안을 바탕으로 이제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세출 법안을 만든 뒤에 여기서 또 이제 단일 세출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 통과된 법안이 대통령 사인을 받아야지 모두 끝이 납니다.
네.
지금 이 2018 회계연도 예상 작성 마감 시한인 9월 30일을 훌쩍 넘겼기 때문에 이 연방정부가 12월 초까지 임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공화당 지도부는 정식 예산법을, 세출법을 올해가 가기 전에 통과시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전장에서 전사한 한 군인의 부인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말한 내용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 어제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이 말문을 열었군요.
네, 켈리 실장 이례적으로 어제 이 백악관 정내 기자회견장에 나와서 10분 동안 발언했습니다. 10분 이상 발언했습니다. 네. 켈리 실장이 이 자리에서 최근 이 논란이 되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한 이 자신의 생각을 격정적으로 토로했습니다.
네. 자, 논란이 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최근에 아프리카 니제르에서 이 대테러 작전을 돕던 미군 특수부대원 4명이 교전 중에 전사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사자 가족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위로했는데요. 그중에 라 데이비드 존슨 병장의 아내와 전화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전사한 남편이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입대했겠지만 그래도 참 가슴 아픈 일이다라고 말한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말이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그냥 뭐 그냥 들으면 별 문제가 없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 미망인하고 가족들이 이 말을 상당히 듣고 불쾌하게 생각한 모양입니다. 네. 그리고 이 미망인이 이 대통령과 통화하는 자리에 이 지역구 위원인 지역구 하원 위원이죠. 프레데리카 윌슨 위원, 민주당 위원인데요. 이 윌슨 위원이 있었는데 이 윌슨 위원이 언론에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아주 무례했다고 비난하면서 논란이 커진 겁니다.
자, 그럼 켈리 실장은 기자회견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옹호한 건가요?
맞습니다. 켈리 실장이 먼저요, 이 대통령 발언을 문제 삼은 윌슨 민주당 의원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I was stunned when I came to work yesterday morning and broken-hearted at what I saw and remember Congress doing.
윌슨 의원이 언론에 트럼프 대통령이 비난하는 방식을 보고 무척 놀랐고 가슴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윌슨 의원이 이기적이고 빈 깡통이 요란하다는 그런 것 전통적인 그런 속담을 그대로 잘 보여줬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켈리 실장은 전장에서 목숨을 잃은 장병의 가족을 완벽하게 위로하는 법은 없다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용기를 내서 최선을 다해 유족을 위로했다고 옹호했습니다.
네. 이 해병대 장성 출신인 켈리 실장도 이 아들을 전장에서 잃었던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켈리 실장의 아들이 해병대 장교로 복무하다가요. 지난 2010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사했습니다. 이 켈리 실장이 어제 기자회견장에서 이 자기 아들이 전사했을 때 경험을 설명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존슨 병장 미망인에게 했던 말은 자신도 7년 전에 아들이 죽었을 때 들었던 말이라면서 이번에 논란이 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자신이 대통령에게 권고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원래 트럼프 대통령은 논란이 된 말을 했다는 것 자체를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랬었죠. 근데 이제 켈리 실장은 존슨 병장 가족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맞다고 확인한 겁니다.
네.
켈리 실장이 그러면서 이제 현대 이제 미국의 만연한 풍조를 개탄했는데요. 옛날에는 군인이나 전사자, 여성,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이 종교의 신성함을 존중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모두 사라졌다고 개탄했습니다. 이 켈리 실장의 이런 말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나 언론의 보도 태도가 이 전사자나 군인들을 예우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이번 논란의 이 사단이 된 니제르 공격과 관련해서 좀 더 알려진 게 있습니까?
사실 구체적으로 알려진 게 없는데요. 그래서 어제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이죠. 존 맥케인 공화당 상원의원이 진상을 빨리 밝히라고 백악관 측이 강력하게 요구했는데요. 그러자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어제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적절한 시기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 미국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아이들의 미디어 노출 시간이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군요.
네, 소득이 낮은 가정의 아이일수록 TV나 손전화, 판형 컴퓨터, 태블릿이죠. 이 비디오 게임 등 이 디지털 전자기기를 보는 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영리 단체인 커먼센스 미디어가 8살 이하의 어린이 1,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어제 발표한 건데요. 부모 소득과 교육 수준 등 이 아이들의 미디어 노출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다양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들이 얼마만큼의 영향을 준다는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네, 이 부모 소득 수준이 낮은 가정 아이들 경우에는 매일 3시간 30분가량 TV나 디지털 미디어를 보지만 소득 수준이 높은 가정 아이들의 노출 시간은 2시간이 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부모 교육 수준이 높은 아이들이 미디어를 보는 시간이 1시간 40분이었는데요. 반면에 부모 교육 수준이 낮은 경우는 2시간 50분으로 1시간 이상 더 많았습니다.
네. 자, 그런데 보통 보면 아이들이 전자기기로 뭐 만화나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독서를 하는 시간은 좀 줄었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책을 읽는 시간은 이전과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직접 책을 보거나 애들이 부모가 읽어주는 시간이 하루 30분으로 나타났는데요. 이게 지난 2011년 그리고 2013년 조사 때와 비슷합니다.
네.
그리고 독서 시간 30분 가운데 전자기기로 책을 읽는 시간이 3분에 불과할 정도로 책을 읽는 독서만큼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을 선호하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2살 이하 유아기에서 나타났는데요. 이 나이 때 매일 책을 읽는 비율이 43%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유아기에도 독서가 꼭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미국 소아학회는 아이들 언어 발달을 위해서 유아기 때부터 독서를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걸 실천에 옮기는 부모가 많지는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또 전문가들은 애들이 잠자리에 들기 최소한 1시간 전에는 TV 같은 미디어 시청을 끝내라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보고서를 보면요. 약 절반에 달하는 아이들이 잠들기 바로 직전까지 미디어 시청을 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아이들이 가장 많이 보는 이 미디어 매체는 뭐였을까요?
역시 뭐 평균 미디어 시청 시간이 2시간 19분인데 TV가 역시 58분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같은 이동기기가 이 TV 뒤를 바짝 쫓고 있는데요. 지난 2011년엔 이동기기를 통한 미디어 시청 시간이 하루 5분에 불과했는데 이번에는 48분으로 아주 급속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럼 이런 장시간의 미디어 노출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보고서는 일단 이번 연구를 통해서는 이 미디어 시청 시간의 질적인 면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미디어와 과학기술이 아이들의 일상에 얼마나 깊숙이 파고들어갔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결론 내렸는데요.
네.
따라서 아이들의 미디어 이용에 대한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실험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유네스코를 탈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유네스코 체납금 증가와 조직개혁의 필요성, 유네스코의 계속되는 반이스라엘 편견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이 탈퇴를 발표했는데요. 자,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유네스코란 무엇인지 또 미국과 유네스코는 어떤 관계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네스코란 무엇인가?
유네스코라는 이름, 그리 낯설지는 않으시죠? 지난 8월에는 북한이 금강산을 유네스코 세계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유네스코는 과학과 문화, 인권을 더 발전시켜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걸 목표로 하는 국제연합, UN의 전문기구 중에 하나입니다. 유네스코라는 이름은 UN 교육과학문화기구의 앞머리 글자를 딴 약칭인데요. 전 세계의 교육과 문화, 인권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전 세계 문맹 퇴치를 위해 초등 의무 교육을 보급하고 난민들을 가르치는 일을 돕고 있는데요. 교육과 과학용 자재를 보급하거나 인재 양성을 위한 연구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또 과학 분야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생물과 해양 분야의 국제적 연구를 통해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 문화유산을 지정해서 세계 각국의 문화유적과 유산을 보호하는 지원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유네스코 활동을 널리 알리고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서 세계의 유명 인사들을 유네스코 친선 대사로 임명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유네스코의 역사.
유네스코의 시작은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연합국 교육부 장관들이 영국 런던에 모여서 전쟁으로 황폐해진 각국의 교육을 재건하고 교육과 문화로 세계 평화에 기여할 방안을 위해 논의한 것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결과 1945년 11월 런던에서 열린 유네스코 창설 준비위원회에서 37개 나라 정부 대표에 의해서 유네스코 헌장이 채택되면서 탄생했는데요. 이후 1946년 11월 20개 나라의 비준을 얻어서 헌장 비준서가 발효됐고요. 제1차 유네스코 총회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현재 유네스코는 195개 회원국과 10개의 준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전 세계 55개의 지역사무소와 11개의 직속연구소를 운영하는 거대한 국제기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네스코 1차 탈퇴.
미국은 유엔에서 가장 많은 분담금을 부담하고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며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나라입니다. 유네스코에도 전체 분담금의 22%, 한 해 약 8천만 달러를 부담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유네스코와 상당히 오랫동안 불편한 관계가 이어졌습니다. 미국과 유네스코의 관계가 껄끄러워진 건 지난 1984년 당시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때입니다. 당시 미국은 유네스코가 소련 쪽으로 기울였다면서 정치적 편향성과 방만한 운영 등을 비판하면서 탈퇴했습니다. 이후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2년 10월에 재가입을 하고 평화와 자유를 증진하는 유네스코 임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단락됐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입과 미국의 반발.
미국과 유네스코의 관계가 다시 삐걱대기 시작한 건 지난 2011년부터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팔레스타인이 있는데요. 유네스코는 문화와 예술, 정보 분야에서 강대국의 입김에 좌우되는 걸 막고 문화적 다양성을 고양한다는 취지로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리고 1988년 독립을 선언한 이후 국제사회에서 독립국의 자격을 인정받고 이스라엘과의 분쟁을 알리려는 팔레스타인에게 다양성을 강조하는 유네스코는 좋은 발판이 됐다는 분석인데요.
Today's vote by the member states of UNESCO to admit Palestine as a member is regrettable, premature, and undermines our shared goal of a
팔레스타인을 회원국으로 인정하는 유네스코 회원국의 투표 결과가 시기상조고 유감스럽다고 논평한 빅토리아 놀란드 당시 미 국무부 대변인의 발언 들어보셨는데요. 2011년 유네스코가 팔레스타인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이자 당시 바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연간 8천만 달러에 달하는 유네스코 분담금의 전액 삭감을 결정합니다. 미국에는 팔레스타인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는 유엔 기관에 자금 지원을 중단하도록 한 관련법이 있는데요. 항의의 뜻으로 국내법에 따라 분담금을 삭감하는 조처를 한 겁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유네스코의 아랍 회원국들이 팔레스타인을 일방적으로 지지하고 유네스코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모습을 보인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유네스코 재탈퇴 선언이 나온 배경.
have seen some political statements of certain sorts made on the part of UNESCO. If UNESCO wants to get back,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유네스코 탈퇴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미국은 그동안 유네스코의 몇몇 정치적 성명과 결정을 지켜봐 왔다고 말했는데요. 유네스코가 교육과 문화 융성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그동안의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을 되돌렸다면 미국도 탈퇴를 재고했겠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탈퇴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1년 이스라엘과 오랜 분쟁 관계에 있는 팔레스타인이 유네스코 회원국이 되자 이스라엘과 동맹국인 미국은 불편한 기색을 보여왔는데요. 2012년에 시리아 내전 발발 후 유네스코 인권 담당기구에서 시리아를 제명하지 않기로 한 결정과 2016년 유네스코가 팔레스타인의 주장을 반영해서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점령국으로 규정한 일 등이 탈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동예루살렘 지역에 이슬람과 유대교 공동성지 관리 문제에서 이스라엘이 아닌 팔레스타인의 손을 들어준 것과 지난 7월 유네스코가 요르단강 서안 헤브론 지역의 구시가지를 세계문화유산에 올리면서 이를 이스라엘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의 유산으로 등록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미국의 유네스코 탈퇴가 미칠 파장.
미국이 성명을 통해 유네스코 탈퇴를 공식 선언하자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의 탈퇴는 용기 있는 결단이라면서 이스라엘도 유네스코를 탈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에 이어서 유네스코에 두 번째로 많은 분담금을 내는 일본도 최근 유네스코 탈퇴를 검토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 당사국 시민단체들이 위안부 관련 자료에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를 신청하자 이를 막기 위해서 탈퇴에 위협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이처럼 앞으로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등재와 같은 의사결정에 주요국들이 분담금이나 탈퇴를 볼모로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유네스코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문화, 교육발전 같은 본연의 임무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 중국은 미국이 빠지는 유네스코에서 앞으로 더 활발한 역할을 하겠다고 천명하고 나서서 주목됩니다. 중국의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회원국과 협력해서 유네스코 활동을 더 늘릴 것이라면서 현재 미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자금을 분담하고 있는 중국이 향후 분담금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미국이 빠지게 될 유네스코 안에서 중국이 위상 강화를 노릴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과 유네스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배워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blow someone away. blow someone away입니다. What does it mean to blow someone away? Well, let's find out. But first, we'll start by listening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Hey, did you check out the new art exhibition at the museum?
No, I haven't, but I am planning to go this weekend. Did you go yet?
Yes, I did, and it was amazing. You have to go. All the artworks are collections from all around the world, and it will blow you away.
Wow.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it. Thanks for letting me know.
Sure. Have fun.
본문에서 제이슨이 마이크에게 Hey, did you check out the new art exhibition at the museum?
라고 묻자 마이크가 아직 못 가봤어. 이번 주말에 가려고. 너는 가봤니? 라고 하네요. 제이슨이 Yes, I did. It was amazing. You have to go. 너도 꼭 가봐. All the artworks are collections from all around the world. And it will blow you away. 세계 여러 곳에서 가져온 작품들인데 정말 대단해. 너도 감탄할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이어 마이크가 Wow,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it. Thanks for letting me know. 라고 대답하네요. 네, 오늘의 표현 Blow someone away. 잘 기억하시고요. 그럼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볼까요?
Hey, did you check out the new art exhibition at the museum?
No, I haven't, but I am planning to go this weekend. Did you go yet?
Yes, I did, and it was amazing. You have to go. All the artworks are collections from all around the world, and it will blow you away.
Wow,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it. Thanks for letting me know.
Sure. Have fun.
Today's phrase is blow someone away. Blow, B-L-O-W, blow someone away, A-W-A-Y, blow someone away. To blow someone away is to surprise, to amaze, or to impress someone very much. 네, blow away. Blow away는 날려버리다, 무엇무엇을 불어서 날리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blow away 하면 날아갈 듯 감동하게 하다, 인상 깊게 하다, 또는 정말 깜짝 놀라게 하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Here is an example. The ending of this movie will blow you away. 라고 하면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감동할 거야 라는 뜻이 됩니다. 네, 이젠 blow someone away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did you check out the new art exhibition at the museum?
No, I haven't, but I am planning to go this weekend. Did you go yet?
Yes, I did, and it was amazing. You have to go. All the artworks are collections from all around the world, and it will blow you away.
Wow,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it. Thanks for letting me know.
Sure. Have fun.
So let's review what we've learned today. To blow someone away means to surprise or to impress someone very much. Blow someone away. Blow someone away.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춘을 노래하는 Fist의 무시아붐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Helping the kids out of their coats, the way the babies haven't been born. Unpacking the bags and setting up, and planted lilacs and buttercups. Heart, second floor living without a yard. It may be years until the day my dreams will match up with my pay.
house. Oh, oh, oh. And we'll collect the moments one by one. I guess that's how the future's don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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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How many acres, how much light, tucked in the woods and out of sight. Talk to the neighbors and tip my cap on a little.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35년 10월 20일 오늘 중국 공산군이 밤낮으로 12,500km를 행군한 끝에 마침내 북서쪽 산시성에 도착함으로써 1년여에 걸친 대장정을 완수하게 됩니다.
Surrounded by hostile armies, 87,000 soldiers escaped and traveled nearly 6,000 miles.
한 해 전까지만 해도 중국 공산군은 장시성 동남쪽에 임시정부를 세워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은 중국에서 날로 증가하는 공산당의 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70만 명의 대군을 동원, 철조망과 시멘트로 포위망을 펼치는 등 중국 공산당 소탕 작전에 들어갑니다. 이에 수적으로 열세에 몰린 중국 공산당은 1934년 10월 16일부터 마오쩌둥을 중심으로 군수품과 생필품을 등에 메고 후퇴하는 이른바 홍군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이들 홍군들은 약 1년여에 걸쳐 18개의 산맥을 넘고 24개의 큰 강을 가로지르며 무려 9,600km를 행군해 마침내 1935년 오늘 북서쪽 산시성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남은 병력은 출발 때의 10분의 1도 안 됐지만 중국 공산군은 홍군 대장정을 통해 공산주의 이념을 중국 전역에 전파하고 훗날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하는 밑거름을 제공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1968년 10월 20일 오늘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미망인인 재클린 케네디가 62세의 세계적인 부자 선박왕 오나시스와 그리스의 스콜리오 섬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Scorpio, the tiny island that shot into the headlines when Jackie Kennedy, America's former first lady.
케네디 전 대통령이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암살된 지 5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재클린 케네디와 오나시스의 결혼 소식에 미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오나시스는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고 세계적 오페라 가수인 마리아 칼라스와의 관계로도 이미지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 생활 또한 7년 뒤 남편 오나시스가 사망하자 끝이 나고 재클린은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이후 재클린은 출판과 언론일 뿐 아니라 각종 사회운동에 참여하며 여생을 보내다가 결국 1994년 64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